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파면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한국 정부는 당분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끕니다. 또 다음 대통령 선거는 오는 5월 초쯤 실시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워싱턴 뉴스 광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한국 내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지도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그건 새삼스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사드와 한국의 정치 사안은 별개란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우린 사드가 한국에 필요한 역량이라는 데 대해서 한국과 합의했다며 사드는 군사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배경에서 합의에 도달한 것이며 우린 사드를 한국에 보내는 데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으로 동맹 차원에서 지난해 7월 한국에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지난 6일 첫 장비가 도착했습니다. 사드는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안팎에서 직접 타격 방식으로 모두 요격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최신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된 북한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 형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라고 말레이시아 경찰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칼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10일 그동안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의 안전을 이유로 어떻게 신원을 확인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정남 씨의 신원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누가 시신을 인수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 정권은 숨진 북한인이 김정남이 아니라 여권상에 기재된 북한인 김철이라며 시신 인도를 요구해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칼리드 청장은 시신을 보건부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김정남 암살 사건 뒤 북한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인 9명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국민 모두가 합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나집 총리는 자국민의 안전과 귀국을 위해서 북한 당국과 비공개리에 어떤 협상도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아축구연맹 AFC가 오는 28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한과 말레이시아 간의 2019 아시안컵 최종 예선 경기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축구협회는 앞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아시아축구연맹의 경기 연기와 장소 변경을 요청했었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10일 아시안컵 경기위원회가 경기 연기를 결정했다며 새 일정은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내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2019 아시안컵 본선 진출을 위해서 B조에서 북한과 레바논, 홍콩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0일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전화회담을 갖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강력히 지지하면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 해소에 관한 입장은 아직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역대 미 행정부가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해 두 개 국가 해법을 옹호했던 것과는 달리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 유보적 입장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유엔에 터키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리아 관영 사나 통신은 10일 터키군을 시리아 영토에서 철수시켜 공격을 멈출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터키군이 전날 시리아 북부 지역의 시리아 정부군과 동맹군에 폭격을 가해 인명피해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진행을 맡은 조은정입니다. 2017년 3월 11일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당한 틈을 노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됐습니다. 한국헌법재판소는 10일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재판에서 재판관 8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9일 한국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선고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선고 내용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한국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허용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이 담긴 자료를 최 씨에게 전달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하게 했습니다. 또 최 씨로부터 공직 후보자 추천을 받기도 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게 468억 원, 미화로 약 4,200만 달러를 출연받아 재단을 설립한 뒤 최 씨와 함께 운영에 대한 의사 집행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최 씨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헌재는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간부의 좌천 인사와 언론 개입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회부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두 번째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파면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을 지켜본 탈북민 단체인 북한개발연구소 김병욱 소장의 소감입니다.
이번 탄핵 인용 같은 건 아마 헌법적 가치 훈둔인고 용안 못 된다. 이걸 강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같으면 뭐 이제 서해 북한당이 자꾸 이민 위천, 뭐 인민이 한웅입니다. 뭐 이렇게 자꾸 떠들었는데 실제 보게 된 그걸 실천한 게 대한민국 현실이 아닌가.
이번 헌재의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당분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다음 대통령 선거는 오는 5월 초쯤 실시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당한 틈을 노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조속한 국민통합을 호소하면서 미국과의 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북한이 이를 악용해 국론 분열을 가속화시키거나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이라는 폭주를 이어가고 있고 언제 어디서 또다시 추가 도발을 할지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지금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한순간의 방심, 한치의 빈틈도 허용할 수 없을 만큼 위급하고 엄중하다며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한 연합훈련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미한 간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 등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킬체인 등 한국형 삼축체계 구축 노력을 가속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포함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등 주변국들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마친 직후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그동안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대규모 장애 집회를 벌였던 국민들에게 더 이상 장애 집회를 통해 갈등과 대립을 확대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합을 호소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판결 직후 모든 제외 공관에 전문을 보내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가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장관은 전문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대응 등 외교 과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공조와 우방국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재외국민 보호와 한국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와는 별도로 주한 외교단에도 공안을 발송해 헌재 판결 내용을 알리고 한국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설명할 방침입니다. 외교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미한일 3국 간 외교안보 공조와 대북 제재와 압박,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등 주요 정책 방향에 당장 대폭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통일부도 그동안 추진해온 통일과 대북 정책에 당장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탄핵 인용 결정에도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은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5월 초로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새 정권이 들어설 경우를 대비해 외교부와 통일부는 기존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의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부적으로 그동안의 정책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작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 변함없는 미한 동맹관계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 이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9일 발표한 논평에서 미국은 앞으로도 한국의 변함없는 동맹이자 친구이며 동반자라고 밝혔습니다. 토너 대행은 특히 미한 동맹은 계속해서 영내 안정과 안보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특히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포함해 동맹국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남은 임기 동안 계속 협력할 것이며 한국민이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더라도 생산적인 관계를 기대한다고 토너 대행은 말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지시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한국 내 정치적 문제와 상관없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10일 오후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 빈틈없는 국방태세 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가가 어려울수록 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두 차례에 걸친 탄도미사일 발사로 군사적 도발 위협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한국 내 정치적 문제가 불안정한 상황을 틈타 미한 연합훈련을 빌미로 언제든 전략적, 작전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지음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대북 경계, 감시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9일 정례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키리절브 포익을 연습에 매진을 하고 있고 우리 군은 오직 적만 바라보면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한 군 당국은 연합 감시 자산을 증강하고 대북 정보 분석 판단 요원들을 증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한국 내 정치적 일정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미한 동맹 차원의 결정인 만큼 정치적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지난해 7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을 발표하고 사드 배치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엔 발사대 두 기를 경북 성주에 반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추진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남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내 제2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미한 군당국이 사드 발사대 두 기를 한국에 들여온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이어 이를 관철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내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한국 내 사드 배치 논란과는 별개로 사드 배치 철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철회하거나 배치를 연기할 경우 미한 동맹 손상은 물론 한국이 치러야 할 외교 안보적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 박사는 내다봤습니다.
한미 동맹에 큰 손상이 갈 가능성이 지극히 높아요. 이미 이제 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합의를 한 사안이고 첫째, 지금까지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이러한 조약에 준하는 양국 간의 중요한 안보적 결정을 국내 정치적 이유로 철회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이 국내 정치적 이유로 철회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혹은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국 군 당국은 최대한 빨리 사드 배치 작업을 완료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10일 한국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판결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한국 국민들의 대중적 투쟁이 벌어진 가운데 헌재가 탄핵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한국 헌재가 탄핵 소추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나온 지 약 2시간 20분 만에 나온 것으로 북한 관영 매체들이 한국 국내 문제에 대해 이처럼 신속하게 보도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그동안 막말을 써가며 박 전 대통령의 비난에 열을 올렸으며 박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 소식도 자세하게 전해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유엔 보고서에 담긴 북한의 핵 확산 정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핵 문제를 해소할 준비가 되기 전에는 대화를 추진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핵무기 핵심 원료인 리튬6를 해외 팔려고 시도했다는 유엔 보고서와 관련해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크 터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9일 전화로 이뤄진 브리핑에서 매우 우려하고 유엔 전문가 패널이 이를 발견해 보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노 대변인 대행은 정보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북한 핵 프로그램의 범위와 개발 속도를 주목했습니다. 북핵 프로그램의 속도가 거듭되는 핵과 미사일 시험을 따라잡고 있는 점을 특히 우려한다는 겁니다. 이어 모든 나라가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여기에는 북한의 금지된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물자의 직간접 공급과 판매, 이전을 막도록 한 안보리 결의 2321호와 2270호가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협상에도 나설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북한이 대화 준비가 됐음을 보여주는 조치를 취하면 미국은 북한과 진지한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런 신호를 보내기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최근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 핵과 미사일 활동을 미국이 동맹국과 오랫동안 적법하게 진행해온 연합군사훈련과 동일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 왕이 부장의 제안을 일축하는 이유 중 하나라는 설명입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실제로 해소하려는 의도를 갖고 어떤 종류의 협상에도 임하겠다는 것을 미국이 알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때까지는 대화를 추진할 가치가 없으며 대신 압박 등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이 러시아가 제출한 단 한 장짜리 이행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한편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탈리아는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 외교관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22일 제출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25 이행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단 세 문단으로 정리했습니다. 내용을 소개하는 문구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이행사항은 두 문단, 총 세 문장에 담겼습니다. 러시아는 보고서에서 2325를 포함해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의무사항들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현재 러시아 외교부가 마련한 대통령령 초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연방정부기관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령이 최종 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2325가 채택된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관련 결의 내용이 러시아 영토 내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자국 법 집행기관들에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2270호와 관련해서도 단 한 장짜리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다만 지난달 7일 2270호 이행에 관한 대통령령이 서명됐다는 내용의 한 장짜리 추가 보고서가 제출돼 2270호의 이행보고서는 두 장이 된 상태입니다.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는 이행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을 통해 각 회원국들이 대외교역과 수출통제, 무기확산, 해운, 항공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한 대북제재 조치들을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제출한 2270호와 2325 이행보고서들은 이런 내용들이 생략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9일 유엔 사무국은 이탈리아와 우크라이나, 우간다, 우루과이의 이행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1718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탈리아는 6쪽짜리 이행보고서에서 다양한 이행사항과 관련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권고한 결의 2325의 조항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이탈리아는 보고서에서 로마 주재 북한 외교 공관의 현 정치 담당 참사관과 임시 대리공사를 대체할 3급 서기관의 승인 절차가 지난해 12월부터 보류된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유엔 회원국 중 2325에 근거해 북한의 외교관 숫자를 줄이는 노력을 한 첫 사례입니다. 이 조항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외교협약에 의해 파견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라는 권고 자체가 북한의 외교활동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외교가 안팎의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탈리아 금융정보기관이 로마 주재 북한 외교관과 가족들의 은행 계좌 움직임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 국적자에게 핵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전수할 수 없다는 2325 조항에 의거해 이탈리아에서 수학 중인 5명의 북한 학생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과학대학원과 이탈리아 국제이론물리연구소의 통합 박사과정에 소속된 4명의 북한 학생들은 학교 측에 의해 민감하지 않은 분야인 수학과 신경과학, 유전체학으로 전공 과목을 바꿔야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사치품에 대한 금수 조치 이행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22일 북한으로 수출을 앞두고 있던 7개의 다이빙용 오리발 360유로어치를 적발해 압류했고 이 물품을 수출하려 했던 자국 국적자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호주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북한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는 새로운 여행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호주 외교부는 9일 갱신한 북한 여행주의보에서 북한이 지하 핵실험들을 실시했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이미 긴장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국민들에게 북한 여행의 필요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호주 외교부는 북한이 외국인에게 가하는 제약과 여행자들에게 적용되는 매우 다른 북한의 법률과 규정,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간헐적인 위협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여행에 대한 재고를 권고하는 것은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거나 덜 위험한 목적지를 선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여행을 결정했다면 가능한 한 단기간 동안 머물면서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호주 외교부는 당부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말레이시아 지방 정부가 북한 노동자 140명을 불법 체류 혐의로 억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추방 여부는 말레이 중앙 정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의 아방 조하리 오팽 총리는 노동 허가 기간이 끝난 북한 노동자 140명을 주 이민국이 구금하고 있다고 9일 현지 언론에 밝혔습니다. 오팽 총리는 그러면서 원래 이들을 추방해야 하지만 최근 나빠진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 중앙정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와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복형인 김정남 씨 피살 사건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자국 주재 대사를 맞추방한 데 이어 자국 내 상대 국민들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구금된 북한 노동자들은 최근 사라왁주 이민국과 해양경찰 등이 전격적으로 단행한 단속에서 체포됐습니다. 리처드 리엇 말레이시아 인력자원부 장관은 북한 노동자들이 사라왁주에만 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말레이 기업 7곳이 이들을 고용했으며 대부분 현지 광산에서 일한다고 전했습니다. 오팽 사라왁주 총리는 구금된 140명 외에 노동 허가를 가진 북한인 36명이 여전히 사라왁주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툭 아마드 마슬란 말레이시아 무역산업부 차관은 8일 의회에서 대북 관계 악화가 말레이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슬란 차관은 대북 교역액이 지난해 약 420만 달러에 불과했다며 북한과의 관계가 말레이 경제나 동남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말레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대북 교역이 말레이시아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01%에 불과합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피살 사건은 북한 정권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고 한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반면 북한은 한국 정부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최경림 대사는 9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과 관련한 최근 사례로 김정남 씨 피살 사건을 지적했습니다.
The recent chemical weapon murder in the Kuala Lumpur Airport clearly demonstrates the regime's indiscriminate.
최근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발생한 화학무기를 이용한 살인사건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심지어 국제법까지 위반하는 등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북한 정권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최 대사는 북한이 정권 유지라는 과대 망상에 집착해 반인도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며 그 규모와 잔인성이 이미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Such paranoia accounts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innocent prisoners and more than
북한 정권의 과대 망상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무고한 수감자들과 3만여 명의 탈북자가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최 대사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국제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에 관한 유엔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기 위해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DPRK has no connection with the incident of sudden death of a DPRK citizen in Malaysia, which is a
북한은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국적자가 갑자기 사망한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한 대사는 이번 사건은 당사국 간에 해결돼야 할 인도적 사안이라며 한국이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반론권을 통해 이번 사건에 현지 주재 북한 외교관 한 명을 비롯한 북한인 8명이 연루됐다는 말레이시아 당국의 발표를 인용하면서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이 이번 사건에 결정적으로 관여한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나가오카 칸수케 공사는 이번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ogether with the EU, Japan is submitting a draft resolution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in order to continue to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계속 추구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함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나가오카 공사는 또 북한 인권 유린 가운데 특히 외국인 납치 문제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서울 사무소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매주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사일 개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누가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지 최영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을 시찰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리병철과 김정식입니다.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리병철 동지, 김정식 동지를 비롯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과 국가 우수 개발국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노동당에서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리병철 제1부 부장이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해 8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때였습니다. 당시 북한이 개발한 북극성 1호 미사일이 발사에 성공하자 김 위원장은 리병철과 마주앉아 담배를 나눠 피는 모습이 노동신문에 공개됐습니다. 북한 같은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최고 지도자와 맞담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총애를 받는다는 의미라고 한국국방연구원의 김진무 박사는 말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 간부들이 입냄새가 나서 이렇게 질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황병서가 입을 가리고 김정은이하고 대화를 하는 모습이 이제 그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리병철이 김정은이하고 맞담배를 했다는 거는 김정은이가 굉장히 신이 많은 어떤 엘리트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올해 69살인 리병철은 공군사령관 출신으로 지난 2010년 인민군 대장에 올랐습니다. 2012년에는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을 거쳐 당중앙위원회 위원, 이어 지난해 5월 당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북한이 지난해 2월 장거리 로켓 광명성 4호를 발사한 것을 계기로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발사장에서 로켓 발사를 지켜봤는데 김정식이 밀착 수행하면서 설명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로켓 발사가 성공하자 평양으로 돌아오는 전용 열차에 김정식을 태웠고 이어 열린 경축위원회에서는 김정식을 자신의 부인 리설주 바로 옆에 앉도록 했습니다. 관측통들은 김정식이 당중앙위원회 산하 군수공업부에서 로켓과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로켓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장창하 중장입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에 해당되는 제2자연과학원 원장인 장창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현장에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창하는 지난해 3월 북한이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실험을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서 실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로켓 고체 연료 실험에서 장창하가 무전기로 지시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다시 김진무 박사입니다.
제2자연과학원은 모든 무기를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도 관여가 돼 있고요. 미사일 개발도 물론 관여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총, 포, 함정 이런 모든 것을 개발하는 총책임자가 장창하입니다.
이 밖에 리만건 당 군수공업부장, 정승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노광철 당 정치국 후보위원 등도 미사일 개발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로켓과 미사일 분야에서 적지 않은 기술적 진전을 이뤘습니다. 북한은 1998년과 2006년 그리고 2009년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 발사한 광명성 3호와 지난해 2월 발사한 광명성 4호는 지구 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2015년에는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북극성 1호 미사일을 개발하는 한편 지난 2월 13일에는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 북극성 2호를 발사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로버트 하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have a accelerated development program in mind and they're moving ahead to try to implement that program.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핵 전투부 취급 질서를 검열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힌 점입니다. 핵 전투부란 핵탄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관 중인 핵탄두를 조립 탑재 발사 훈련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은 이미 소형화된 핵탄두를 실전 배치한 데 이어 이번에 모형 핵탄두를 사용해 발사 절차를 점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실제로 핵탄두 소형화를 이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형화, 경량화, 규격화, 표준화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일 날 발사한 스커드 정도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의 소형화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실제로 핵탄두를 탑재한 발사 훈련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12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통해 리병철과 김정식, 장창하 등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이번 주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시간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 방송입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RFA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7일 워싱턴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조셉 버뮤데즈 씨는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은 1990년대 후반에 개발된 스커드 미사일 개량형이라면서 이는 새로운 미사일이 아니며 북한이 한꺼번에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도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사일 전문가인 존 실링 씨도 북한이 지난해 10월에도 스커드 개량형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면서 북한이 이번에 보여주려 했던 것은 실전 배치된 안정적인 미사일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진행한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 분석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 중 북한이 의례적으로 해오던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미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한국의 두 청년이 자전거로 미 대륙 횡단에 나섰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했습니다. RFA에 따르면 한국전에 참전했던 할아버지를 통해 참전용사들에 대해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던 임태혁 씨는 친구 이윤희 씨와 함께 미국 횡단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해 88일 동안 자전거로 미국 14개 도시를 거쳐 5월 말 미 동부 뉴욕에 도착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근교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마을에 들러 500장이 넘는 감사 쪽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들은 한국에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전달할 감사 인사말을 모았습니다. 유럽의회가 오는 22일 북한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알리는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했습니다.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의 라즐로 퇴케스 부위원장은 벨기에에서 북한 주민의 고립 탈피를 위한 정보의 힘이란 주제로 인권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퇴케스 의원과 관련된 단체는 이번 행사가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북한의 숨겨진 혁명의 저자 백지은 전 미 하버드대 벨퍼센터 연구원과 한국의 피랍탈북인권연대의 도희윤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음악과 연기에 재능이 있는 탈북자들을 선발해 음악예술인재로 양성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명지대학교 공연예술학부의 한 강의실입니다. 학생들이 지금 유명한 음악극을 영상으로 감상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모두 탈북민 전형으로 이 대학에 입학한 탈북자들입니다. 성악과 피아노, 연기와 무용에 관심 있는 탈북자라면 나이와 학력의 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는 전형인데요. 정부 지원으로 무료로 4년의 대학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이학철 외래 교수입니다.
우리 학과는 2014년 이제 3월부터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로서 공연예술학과의 이제 그 특설반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 그 이북에서 오신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이제 하고 싶었던 어떤 이제 그 꿈이나 또 음악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우리 대학에 이제 와서 무료로 이렇게 이제 배우거든요.
4년 과정을 이수하면 이 대학 졸업증과 음악 학사 자격을 받게 되는데요. 학생 개개인별로 실력의 차이가 있다 보니 수업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본 이제 뮤지컬 학과예요. 그 뮤지컬 학과는 이제 뭐 성악, 연기, 무용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천차만별이에요. 북한에서 이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제 천차만별인데 제 수업도 역시 이제 그런 차원의 이제 기초적인 이런 것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학생들의 평균 나이는 30대. 모두 늦가기 대학생이 되었지만 평소 자신이 하고 싶었던 분야였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열정만큼은 뒤지지 않는다고 이학철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열정은 뭐 많죠. 감사해야죠. 이 대학에 대해서 또 이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감사해요. 특히 이제 뭐 북한에서는 정말 본인이 이제 뭐 성분이 안 좋아서 또 뭐 환경이 안 좋아서 뭐 어떤 여러 가지 여인으로서 그쪽에서 이제 이게 예술대학에 가기는 정말 이게 문턱이 높은데 그런 것이 이 남한에 와가지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배우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고마움이나 이런 해야 한다는 어떤 열정들은 많지요. 자, 오늘 무슨 노래 준비해 왔어요?
러시아 기오비앙카.
자, 그럼 오늘 이 노래 한번 연습해 봅시다.
러시아 기오비앙카.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개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의실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수업 시간이 끝나도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따로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공부라서 더 절실하고 더 열심히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공연예술학부 과 대표를 맡고 있는 엄태인 학생입니다.
북한 체제에서는 기본 예술단체에서나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세계 뭐 이런 무대에 뭐 나가서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북한 사람들 지금 현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은데 그걸 한 대에 묶어서 어떻게 좀 큰 단체를 해서 좀 우리도 앞으로 뭐 통일되는 이런 그런 데서도 우리가 한 밑바탕 되어야 하니까.
엄태인 씨는 앞으로 졸업 후에 예술적인 재능을 가진 탈북자들과 함께 문화예술단체를 만들어서 문화통일을 이루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17학번 새내기로 대학에 입학한 손하나 씨는 대학 생활에 대한 설렘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새내기 입학생인데요. 지원하게 된 게 북한에서 할 수 없었던 거를 한국에 와서 할 수 있게 되니까 나이도 들었어요. 40대도 남았는데 공부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마운 마음에 지원했어요. 즐겁기도 하고 뭐 감히 한국 사람들도 입학하기 힘들어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입학하게 되니까 더 열심히 해서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누려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부심이 생기네요.
작년에 대학에 입학해 이제 2학년 과정을 공부하게 된 김지호 씨는 앞으로 졸업을 하고 나면 자신이 받은 이 교육적인 혜택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교육자를 꿈꾸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악을 지금 전공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외국 유학도 할 계획입니다. 외국에서 공부할 계획, 좀 큰 무대에서도 서고 그리고 앞으로 교육자로서 좀 활동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2014년 처음 학생들과 수업을 시작하고 이제 내년이면 첫 졸업생이 나오는데요. 이학철 교수는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씩 이제 준비해 가고 특히 지금 저희가 이제 탈북민들로서의 합창단 또 어쨌든 그런 이제 노래로서 뭔가 하려고 지금 시도 중에 있어요. 연습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꼭 뭐 무대에 이제 서려고 뭐 성과라면 이제 그게 이제 큰 성과겠죠.
이학철 교수는 음악에 관심 있는 많은 탈북민들이 이 대학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앞으로 음악 예술 인재가 많이 발굴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북한에서는 이제 하고 싶어도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못했던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와서 나이는 있지만 또 이렇게 이제 배움의 길이 열린 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자기의 인생의 어떤 이제 그 하고 싶었던 꿈을 이룬다면 이게 승리가 아닌가요?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Voice of America, VO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치과기동사로 일하고 있는 김휘재라고 합니다. 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라디오를 들으면서 나도 한국 가면 대학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상황이 그쪽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뭐 일을 하다가 아내가 북한에 있었으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꿈이 있고 정말 간절하면 그게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감히 이 라디오를 듣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런 꿈을 꾸시고 그런 꿈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한 꿈입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 그리고 일요일 밤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인 11일은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3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영상 13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10도 예상됩니다. 해주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 10도. 함흥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11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진 맑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9도. 원산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도, 최고 9도. 해산 맑다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2017년 3월 11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파면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이 측근인 민간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허용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기업들에서 486억 원, 미화로 4,200만 달러를 출연받아 재단을 설립한 뒤 최 씨와 함께 운영했다는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최 씨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대의 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판시했습니다. 다만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의 판단 대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면서 이번 선고로 수개월째 지속된 한국 내 국론 분열과 혼란이 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한국 정부는 당분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게 됐습니다. 또 다음 대통령 선거는 오는 5월 초쯤에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은 한국 내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영내 동맹이자 친구인 한국과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한 질문에 60일 안에 한국 대통령 선거가 열리고 우린 황교안 대통령 대행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한국의 사안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한국의 국내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은 차기 대통령 선거 결과에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한국인들과 그들의 민주주의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의 변함없는 동맹과 친구, 동반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한국 내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확인했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지도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그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사드와 한국의 정치 사안은 별개란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미국은 사드가 한국에 필요한 역량이라는 데 대해서 한국과 합의했다며 사드는 군사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배경에서 합의에 도달된 것이며 우린 사드를 한국에 보내는 데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된 북한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라고 말레이시아 경찰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칼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10일 그동안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의 안전을 이유로 어떻게 신원을 확인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정남 씨의 신원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누가 시신을 인수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그동안 숨진 북한인이 김정남이 아니라 여권상에 기재된 북한인 김철이라며 시신 인도를 요구해왔습니다. 한편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김정남 암살 사건 뒤 북한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인 9명이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합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축구연맹 AFC가 오는 28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한과 말레이시아 간 2019 아시안컵 최종 예선 경기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축구협회는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아시아축구연맹에 경기 연기와 장소 변경을 요청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내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본선 진출을 위해 B조에서 북한과 레바논, 홍콩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당초 말레이시아는 1차전을 28일 평양에서 5차전을 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이상 VOA 세계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